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UN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5일 북한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과 일행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출발해 고려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UN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는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상호 이해와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UN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UN의 대북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UN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의향이라고 팔레스타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스 아빠스 팔레스타인 잡지 수반 대변인실은 5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빠스 수반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아빠스 수반은 이 같은 결정이 중동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와 유럽연합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5일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이집트와 더불어 이슬람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유럽연합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 앞서 페데리카 모게르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은 상호 가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공동 목표에 기반한다면서 양측의 이 같은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방문은 유럽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공통의 안보 목표를 위해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모게리니 대표와 이란 핵 합의, 북한 핵 문제, 대테러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4일부터 유럽연합 외무장관들과의 공식 회담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담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총살식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살레 전 대통령은 4일 장갑차를 타고 예멘 수도 사나를 탈출하려다 후티 반군의 추격을 받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살레 전 대통령의 정수리에 또렷한 총상이 있어 총격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총살 방식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살레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사망했다며 살레 전 대통령은 후티 반군과의 동맹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은 30년간 예멘을 통치하다 지난 201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은 최근 후티 반군을 비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VOA 방송과 자유유럽 방송, 자유방송 등을 외국 대행사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는 5일 외국 대행사로 지정된 9개 미국 언론 매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VOA 방송과 RFE, RL을 비롯해 러시아로 방송되는 이들의 제휴 언론 매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외국 대행사로 지정된 매체들은 러시아 의회 취재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내 외국 언론 매체를 외국 대행사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러시아 관영 뉴스 채널 RT를 외국 대행사로 지정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외국 언론 매체가 외국 대행사로 지정될 경우 러시아 내 비정부기구들이 받는 것과 같은 제약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체이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보석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그 단단함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옛부터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하면서 높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좋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곤 하는데요. 최근 다이아몬드 주요 산지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대륙의 시에라리온에서 발굴된 7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뉴욕 경매시장에서 무려 65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성인 손바닥의 반만한 크기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이 다이아몬드는 평화의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최초 발굴자인 시에라리온의 한 교회 목사가 이것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경매로 얻은 수익금 650만 달러의 절반은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마을의 수도와 전기 공급, 도로 정비와 의료, 학교 시설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다이아몬드 쟁탈전을 벌이며 내전까지 겪었던 시에라리온에 피의 다이아몬드 대신 평화의 다이아몬드가 더 많아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6일 수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작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 평화의 다이아몬드 소식 전해드렸죠. 그래서 첫 곡으로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I'm alive,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I'm you.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예멘 내전의 중재자로 나섰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반군에 살해됐습니다. 전염병과 식량 부족까지 겹친 현지 혼란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몽골 등 17개 나라를 조세 회피처로 지목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멘의 전직 대통령이 살해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에서 얼마 전 휴전 중재에 나섰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반군에 살해당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4일 후티 반군이 살레를 처형했다고 전했는데요. 반군 측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알마시라 TV 등을 통해서 반역자 수괴가 죽었다고 밝히고 살레 전 대통령 시신을 트럭에 실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살레 전 대통령이 이끌어왔던 국민회의당도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 반군이 이런 일을 감행한 이유는 어떻게 파악됐나요?
예, 정부에 맞서서 내전에 협력했던 살레 전 대통령이 배신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살레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중동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크게 퍼졌던 이른바 아랍의 봄 와중에 33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독재자인데요. 이후 들어선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정부에 후디 반군과 손잡고 대항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다 살레 전 대통령과 후티 반군 관계가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살레 전 대통령이 하디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측에 휴전 중재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반역자라면서 살해한 겁니다.
예, 이 국제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내전이 더 혼란스럽게 될 걸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이 지속된 3년여 동안 예멘에서는 8,600여 명이 이 폭격과 공습 등으로 숨졌습니다. 700만여 명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올 4월부터는 콜레라가 퍼지면서 90만여 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살레 전 대통령이 휴전 중재에 나서면서 내전을 멈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피사의 사태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델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는 지금 최우선 과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예멘인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이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요?
네,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흐메드 알리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망명 중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고국에 있는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리는 예멘 정예 부대인 공화국 경비대 사령관 출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예멘인데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2세기 그리스 지리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축복받은 아라비아라고 칭송했던 곳이 바로 예멘 일대입니다. 이 사막지대가 많은 중동이지만 예멘은 바다에 가까워서 원시림이 있고요. 인도양과 홍해를 끼고 있어서 무역이 발달할 조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인구가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로 절반 정도씩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다른 종파를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반발하는 상대방과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파 갈등 때문에 내전이 계속돼 왔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처럼 남북 예멘으로 분단된 시절도 있었는데요. 1990년에 극적으로 통일했지만 갈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살레 정권이 무너진 후 시아파 후티 반군이 이란 지원으로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순위파 하디 정부를 수도에서 쫓아냈고요.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듬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하디 정권을 적극 지원하면서 내전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군과 정부에 거기다 이란과 사우디까지 얽힌 아주 복잡한 내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전의 와중에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이 겹친 국제전으로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됐는데요. 순위파 과격단체인 알카에다 추종 세력까지 개입하면서 예멘은 사실상 3등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력과 세력이 얽히면서 적과 시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게릴라전 양상으로 내전이 발전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후티 반군 점령 지역을 봉쇄하고 나섰지만 민간인 피해는 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은 그동안 예멘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 당사자들끼리 평화적인 해결을 진행하도록 북돋아 왔는데요. 대신에 미군 병력이 알카에다 퇴치에 주력하면서 이 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하디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간접적으로 후티 반군을 견제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스페인 대사 신임장을 제정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과 스페인, 인도, 노르웨이, 포르투갈을 비롯한 11개 나라 신임 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이 신임장 제정은 주재국에서 외교 사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절차인데요. 시 주석은 연설에서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사들에게 밝히면서 이 해당 국가와 중국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시진핑 주석은 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한 각국과 정치적인 신뢰를 더 강화하고 실용주의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 현안에서 더 깊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는데요. 이에 대사들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출범한 걸 축하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한국 대사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시 주석은 신임장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노영민 한국 대사에게 최근 양국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 중이라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제 중국을 방문하나요?
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양국이 관계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지 한 달 반여 만에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뒤로하기로 한 두 나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또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잡힐 걸로 한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17개의 나라를 조세 회피처 국가로 지목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유럽연합이 5일 한국과 몽골 등 17개 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유는 또 4개의 영국 여계령을 포함해서 49개 나라를 그레이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렸는데요.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해마다 약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영국령인 버뮤다에서 유출된 조세 회피 자료,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래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더 박차를 가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국과 몽골 외에 나미비아,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그리고 미국령인 사모아, 괌 등 17개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블랙리스트 국가가 관련 법규 등 기존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충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레이리스트에 올라간 47개 나라는 유럽연합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는 2018년 말까지 관련 법규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나라들이라는 게 EU 측의 설명입니다. 그레이리스트에는 영국령 버뮤다와 케이만 제도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이렇게 조세 회피처 요주의 국가 명단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에 조세 회피 블랙리스트 후보국가 92개 나라를 선정해서 각국의 조세 정책을 평가해 왔는데요.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이 처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조세 회피처들을 충분히 다 다루진 못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을 보면 이 한국보다는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또 자치령인 섬들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외국 투자 지역이나 경제 자유 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주는 이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또 법에 근거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EU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네,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 EU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지도부는 각 회원국이 각자 제재 방안을 강구한 후에 이를 토대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대외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대외 신뢰도가 악화되면 해외 간 거래나 국가 신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연방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로이 무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에 설정된 국가기념물의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일 연방대법원이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나온 대통령 포고문의 전면 시행을 허용한 건데요.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을 지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반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 이 조처의 적법성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럼 소송 대상이 된 포고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8개 나라, 그러니까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북한인의 미국 입국은 일절 금지됐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몇몇 정부 관리만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란 시민의 경우엔 강화된 신원조회를 거친 교환학생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원래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죠?
맞습니다. 포고문대로라면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4일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처가 전면적으로 발효된 거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 출신 국민의 이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또 금지하는 조처를 여러 차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고요. 이어 3월 들어서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뺀 두 번째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는 수단을 빼고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를 추가한 세 번째 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네, 해당 조처가 나올 때마다 반발이 거셌고 또 이에 대항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하급 연방 법원들이 거의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에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 지방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눈길을 이야기를 끄는데요. 자, 먼저 하와이 연방지법의 데리 케이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명령이 이전 행정명령처럼 문제가 있다면서 이 조처가 분명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연방법과 미국의 건국 이념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네오도르 디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인터넷 트위터에 한 말을 보면 해당 조처가 분명하게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방 연방지법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처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하급 연방법원에서 속속 발목이 잡힌 셈이었는데 그럼 이번 그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나름 큰 승리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4일 성명을 냈는데요. 대법원 결정이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헌법이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이 조처를 다시 옹호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놀랍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처가 미국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반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소송을 낸 주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오마르 제드완 ACLU 대표는 여행금지 조처가 발효돼 유감이라며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이슬람교도와 소수민족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선 법원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건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서 모두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연방 순회 항소법원 두 곳에서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판결을 계속 심리합니다. 하와이 지법 판결은 6일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그리고 메릴랜드 지법 판결은 오는 8일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심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이번에 대법원이 여행 금지 조치 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을 지적한 것을 보면 이 대법원에서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로이 무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인터넷 트위터에 민주당이 세금 개혁안에 한 표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왜 공화당 소속인 로이 무어 후보가 엘라베마 선거에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12일에 있을 선거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이 후보 역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 가서 민주당원을 잡아라 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어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지로 돌아선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무어 후보의 성추행 의혹 사실을 이 사실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밝힌 적은 없는데요. 대신 무어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무어 후보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지 유세를 위해 엘라베마주를 직접 방문하진 않겠지만 오는 8일 엘라베마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 참석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무어 후보에게 힘이 될 만한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에 이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역시 엘라베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펼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RNC는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자금과 유세 지원을 중단하는 등 무어 후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 무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처음 공개된 것이 한 달 전쯤이죠?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달 9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무어 후보가 30대이던 지난 1979년 당시 14살이었던 레이 코프먼 씨를 성추행했고 코프먼 씨 외에 다른 10대 여성 3명에게도 접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무어 후보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민주당과 워싱턴포스트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se allegations are completely false. They're malicious. Specifically, I do not know any of these women.
네, 무 후보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유세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잘못됐고 악의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여성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무어 후보는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정계에서는 무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미치 맥코델 상원 공화당 대표는 여성들의 말을 믿는다며 후보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고요. 폴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원들의 사퇴 압박도 이제 좀 누그러지는 모양새인데요. 맥코넬 대표는 지난 주말 몇몇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어 후보가 상원의원이 되기 합당한지 여부는 엘라베마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자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CBS 뉴스와 유거브가 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9% 대 43%로 로이 후보가 6%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47% 대 50%로 무어 후보 지지율이 3%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막상 막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로이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로이 후보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로이 후보처럼 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파문이 이제는 언론과 또 정치계로까지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 희극 배우 출신인 민주당 소속 엘 프랑켄 의원이 있는데요. 한 여성 방송 진행자가 과거 프랑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도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코니어스 의원은 27선으로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가장 오래 재임해온 최다선 중진 의원인데요. 이 사태의 압박이 시달리던 코니어스 의원 결국 5일 디트로이트의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오늘부로 의원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니어스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념물이라고 하면 이 자연 환경이 아름답거나 또 역사적,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념물 두 곳을 축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서부 유타주를 찾았는데요. 유타에 있는 메어스여와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 이 두 국가 기념물의 범위를 크게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ve come to Utah to take a very historic action. To reverse federal overreach.
네, 매우 역사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유타에 왔다며 도를 넘어선 연방정부 조치를 뒤집고 이 땅에 대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만 헥타르가 넘는 베어스이어스 면적을 80% 이상 줄였고요.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 역시 절반 수준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처를 내린 이유는 뭔가요?
네, 공유지를 연방정부 규제에서 풀어서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곳에선 자원개발이나 목축, 건설이 제한되거든요. 따라서 현지 정치인이나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베어시어스는 지난해 지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죠.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한 그 두 기념물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 지정한 곳이죠?
맞습니다. 이 베어시어스는 지난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기념물로 지정했고요.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는 1996년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지정했습니다. 국가기념물은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립공원과는 달리 1906년에 제정된 유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물법이 꼭 필요한 곳만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게 하는데 이전 정권이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타 정치인들과 개발업자, 목축업자들은 크게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어시어스 국가기념물은 이 지역 인디언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요. 나바호, 우테 등 이 다섯 개 원주민 인디언 부족은 4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기념물 지정을 철회하거나 면적을 축소한 일이 있었는지요? 네,
지정을 철회한 일은 없는데요. 면적을 축소한 일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연방정부 조처에 항의해 법정으로 소송이 제기된 일은 없었죠. 이 나바호 인디언 측은 과거 축소 조처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1906년 유물법은 대통령에게 국가기념물을 지정할 권한을 줄 뿐 이를 수정하거나 뒤집을 권한을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필라델피아의 재원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표들이 만든 규칙 때문이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한 제안이 거부되면 나중에 그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재헌 의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별별 말이 다 떠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아무런 소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미국인들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필라델피아 재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1787년 5월 29일 버지니아 주지사인 에드먼드 랜돌프는 15개 항으로 된 정부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가 개최된 처음 목적은 연방 조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버지니아 안은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안에 대한 토의는 5월 30일 시행됐고요. 정부 구성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 즉 연방조항은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전쟁 중에 13개 주를 위해 마련된 것일 뿐 이제는 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연방조항과는 뭔가 다른 것, 영구적인 것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국을 총괄하는 중앙정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최고,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는 주의 권한보다 상위에 있지만 세 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느 한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편중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버지니아의 정부 구성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들은 버지니아주에서 말하는 내셔널이니 수프림이니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다른 주의 대표들도 안을 내놓았으나 버지니아 안이 가장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3개월 이상 대표들은 각 조항을 토의하고 표결하고 다시 토의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진 정부를 구성한다는 안은 이미 여러 주에서 이런 체제를 실시해서 그런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은 없으시더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대표님들, 이것 하나만 분명히 생각해 주십시오. 연방조항이 각 주를 대상으로 일하는 거라면 중앙정부는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의 구베니어 모리스입니다. 국민들과 직접 일하는 강력한 중앙정부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연방조항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둔 합의에 불과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체적으로 권한을 갖고 완전한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연회의에서 뉴저지주와 뉴욕 같은 다른 주에서도 안을 내놨지만 버지니아 안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각 주 대표들은 제시된 안들을 표결에 붙이고요. 이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표결에 붙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5월에 시작된 토의가 7월이 돼도 합의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일부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각 주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13개나 되는 서로 다른 주들이 왜 굳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한다는 건지 전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저는 델라웨어에서 온 존 디킨슨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죠.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각 주로 나눠져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뜻을 모아 하나의 국가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도 존 디킨슨 대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먼 훗날 저나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에 모인 대표님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그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은 내가 필라델피아 국민이다, 내가 뉴욕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합중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라져가지만 우리의 뒤를 잇는 세대는 아메리카 민족이 되어 이 땅에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각 주의 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20년 후에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보다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부가 등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버지니아에서 마련한 안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1787년 여름, 대표들은 중앙정부에 어느 만큼의 권한을 주고요, 각 주가 어떻게 대표권을 가질 것인지,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투표권을 가질 것인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재헌의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중앙정부 구성안을 승인했습니다. 1797년 9월 17일 대표들은 4개월 동안 격렬한 논쟁과 토의를 거친 끝에 최종 작성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 버지니아주 대표들이 기초한 15개 항의 헌법 초안이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결국 승인돼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각 주의 권한을 빼앗아갈 거라는 걱정을 버리지 못했지만 일단 승인된 이상 구체적인 행정부 구성 문제와 직책, 권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들 대부분은 행정부 수반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걸 우려했죠.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연예인 팬일 때,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좋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이 표현은 무언가가 생각나게 만든다, 집착한다인데요. 무언가가 너무 좋을 때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He is so obsessed with that food truck. He gets food from there every day. 그는 그 푸드트럭을 너무 좋아해. 거기서 매일 음식 사 먹는다? I'm so obsessed with your style. 너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 My dad is obsessed with natural remedies. He even stings himself with bees. 우리 아빠는 자연 치료법에 얼마나 집착하던지 혼자서 벌침도 맞고 그래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오늘은 obsessed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리시아 케이스의 No One, 누구도 나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짐바브웨의 통치자였던 로버트 무가베는 지난주 의회의 탄핵 절차 착수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37년 동안 이어졌던 무가베의 억압 통치는 막을 내리고 짐바브웨는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것은 짐바브웨의 새로운 길을 향한 특별한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무가베는 1980년 짐바브웨 초대 총리로 선출됐고 이후 1987년 헌법을 개정한 뒤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줄곧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무가베의 집권 기간, 미국 정부는 짐바브웨 정부의 인권 탄압과 법치주의 훼손을 비판해왔습니다. 또 평화적 민주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가베의 퇴진 이후 대통령 자리에 오른 에머슨 음낭가와 전 부통령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로버트 무가베의 사임으로 짐바브웨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짐바브웨 국민들은 변화를 위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평화적이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앞으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짐바브웨 국민들은 고립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짐바브웨가 국제사회와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짐바브웨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시급한 정치와 경제개혁을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개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짐바브웨 국민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짐바브웨의 가장 주요한 개발과 인도주의 지원국으로 지난해 2억 7,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짐바브웨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 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